사도 바울은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쉽게 비판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어서 그렇게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좀 특별하죠?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꽉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뭡니까? 젠타일,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개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랍비 그레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 가면 잘 모르지만 영원히 타는 불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럼 불못에 뭐가 필요합니까? 땔나무가 필요하죠? 그 땔나무를 필요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다 뭡니까? 죽어서 불에 태워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 오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돈은 많이 벌죠? 그런데 로마에다가 돈을 바치는 것 때문에 매국노라고 찍혀서 동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감히 얼굴도 못 들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걸 보고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렇게 도둑질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가늠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자랑한지 모릅니다. 그럼 나는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들이죠. 유대인 남자들. 첫 번째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했던 사람들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좀 특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유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죠? 로마한테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가 1948년 5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지냈다가 나라를 세웠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 이스라엘에 600만 정도 삽니다. 많으면 65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한 650만 정도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600만, 전체 합쳐서 1200만, 1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유세한 대학교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4분의 1이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를 떠나면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어찌까지 보면. 그렇죠? 이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믿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에 그런 전통에만 봐 있어서 종교생활에 빠진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대로 바울은 자기 동족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만큼 또한 그들에게도 해야 될 말을 아끼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뭔지 또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은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가르칠 때 세 가지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세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말이 히브리 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마지막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자, 유대인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본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부터 유대가 이스라엘이 남부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은 이스라엘로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 그다음 721년에 기원전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래서 70년이 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그다음부터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유다라고 부르는데 유다가 아니고 유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유대. 우리말로는 주디아입니다. 영어로는 주디아. 그러니까 유다라는 지파 족속인 거죠. 그렇죠? 포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유대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고 영원히 복을 받을 자들이다 라는 의미가 이들의 이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더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을 가진 것에 자랑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의 조상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이 자기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받았다라는 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토라라는 거죠. 토라. 모세 오경이 뭐죠? 성경의 앞에 제일 앞에 있는 모세가 쓴 다섯 권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일반적으로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법의 근간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 토라를 달달 웰 정도로 아주 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나라의 신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보십시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기면 반드시 그 신, 그 섬기는 나라의 신을 가져 데려갔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나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뭘 가져갔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상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간 것이죠. 이 뺏어가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이 너희 나라 신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지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신 되신다. 이것을 자랑했던 사람이라고 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스크라이버, 서기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히브리말 특히. 점 하나 굉장히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율법을 쓸 때는 먼저 가서 정결하게 하기 와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전번에 하나 잘못 찍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왔던 것을 다 폐기하고 새롭게 처음부터 써야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거죠. 그죠? 야훼. 그럼 이 이름이 나올 때는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나가서 모욕하고 나서 다시 썼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말을 해야 할 때는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을 그렇게 자랑했고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행했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율법에 듣고 늘 지내는 사람이 되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늘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개 같은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고 쉽게 비판했던 사람들이죠. 유대의 모든 교육의 근간이 쉐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으라는 것이죠. 들으라. 거기 보면 따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가장 근본입니다. 말씀을 듣는 분위기에 지냈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을 늘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뭡니까? 점점 형식화되어 갔다는 거죠. 형식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지내다 보면 그렇게 젖어 지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율법만 지키면 된다는 특권의식과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야 너희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희도 하지 않으면서 남까지 비판한 너희가 하나님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눈먼 자의 길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는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자들을 깨우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1절에 나온 것이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듣고 잘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자랑만 했지 실제로는 그들이 율법을 오히려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 외적으로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외적인 것만 지켰지 본 뜻은 별로 관계없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인 종교로 타락시킨 장본인 것이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의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너희도 동일하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진 때가 많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일곱 번에 대해서 화실진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곱 번 나옵니다. 거기 23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25절 또 나옵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세계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며 27절에 또 합니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세관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부터 멀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른 그것이 너희가 그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남을 게 쉽게 정죄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 가장이 밤에 도둑질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밤만 되면 일하러 나가는 거죠. 그죠? 자기 일이니까 도둑질하고 갑니다. 그 아버지가 나가면서 자식들에게 항상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야, 요즘은 밤에 도둑들이 많으니까 문단속 잘해라.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나간다는 거죠. 이게 자식, 그런데 잘하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뭘 배우겠습니까? 라는 거죠. 공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죠.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던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나오는 것이. 너희 많은 사람들이 선생 되지 마라. 그죠? 선생된 자가 더 큰 비판과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는 요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데 본인이 안 하게 되면 그 심판과 책임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투만 좋아하지 실제로 책임과 의무는 뒤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면서 우리가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오늘 말씀 보시면 네 가지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도적질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적질은 십계명 가운데 여덟 번째가 도적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거 하지 말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뭘 도적질합니까? 오늘 도적질하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뭘 도적질합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물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하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세를 훔쳐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 본 대로 유대인 25세가 되는 남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그랬습니까? 반세겔이라고 해서 반세겔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슬쩍 훔쳐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억하고 싶죠? 우리가 가룟 유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 예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이죠. 열두 제자들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네, 돈 맡은 자. 요즘에 그럼 회계입니다. 회계. 그런데 요한은 유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님의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도적. 12명 그 모두 재정을 주님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인데 그 돈을 훔쳐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은 정확히 알고 그가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말라기 3장 8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있다는 거죠. 그죠? 도둑질한 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고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이 성전세라든가 또 성전에 필요한 것을 훔쳐간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야 될 십일조를 내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박하와 근채와 이 향들 때 십일조 낸 사람 있는 반면에 아닌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너희가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쉽게 간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겠습니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음하지는 않지만 간음하는 사람 보면 뭡니까? 욕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자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나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음의 정의를 내리신 거죠. 그죠? 간음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주님께서 간음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를 보고 음욕스러운 마음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희가 이미 행하지는 않았지만 너 마음 보니까 그런 거 있어 너 간음했어 라고 말씀한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2계명과 관계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이라도 만들면 그것을 우상이라고 가증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이라든가 그 우상을 보면 훔쳐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낸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전 가운데 있는 것을 신사 물건을 도둑질해서 갔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고 말하면서 거기 있는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들었던 물건들 야 저 좀 나한테 주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감했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가 율법을 23절 말씀 보니까 율법을 범했다고 됐습니다. 자 율법을 범했다는 게 뭔 소리입니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십계명 외에도 구약의 토라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 로를 만들었다는 거죠. 248개 do 하라는 것과 365개 don't 하지 말라는 법을 614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법에 다 세부 조항을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 이혼에 대한 사유가 나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수치스러운 일이 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랍비들이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남자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유대 남자 결혼했습니다.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것저것 안 좋은 게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쉽게 이혼은 못 하는 거죠. 포트를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주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이 수치스러운 것이 있는데 정확히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갖다가 해석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것이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치스러운 일이 뭔가?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죠? 아내가 음식 맛을 버리게 되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빵을 태웠다.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밥을 태웠다. 반찬 잘 못한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여자가 너무 크게 떠들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말을 나누는 것도 수치다. 남편이 듣는 데서 처가집 식구를 욕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웃이 듣도록 말다툼하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되면 꼬투리 잡아서 이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착해요. 예술들 잘 지키고 말도 잘 들어요. 음식 잘합니다. 꼬투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면 이웃집 여자와 비교했을 때 좀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랍비 아키바의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걸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자기들한테 편한 대로 갖다 붙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너희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죠. 사람이 자기 코에는 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고, 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겠느냐, 오히려 모독 받겠느냐,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지표가 뭔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설컴시즌. 요즘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바깥에 표피의 일부를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남자들은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 가진 것은 안 됩니다. 그 징표로 할례까지 받아야 확실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 영원히 저주받는 저주자식이라고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요, 백성이 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이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유대교 전승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문 옆에 앉았을지라도 할례 받은 사람은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할례만 받으면 어떤 나쁜 짓 해도 어쨌거나 지옥에 갈 일이 없다고 아브라함이 책임져 준대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무할례가 할례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라는 거죠. 자, 의문이라는 것은 기록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받는 할례, 그건 진짜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Holy Spirit, 성령님에 의해서 받는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거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는 외적인 상징이었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에 침례가, 세례가 구원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반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외적으로 할례 받고 딴짓 하다가 너를 버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마음의 할례. 구약의 선자 가운데 눈물의 선자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 예레미야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가죽을 벤다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들을 다 제하여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가죽을 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아 나는 구원 받았어 하면서 엉한 아카데미에 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변할 수 있는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 우리가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 아니죠?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다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또 다르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할례 받아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벗어나야 진짜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겁니까? 십일조 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걸로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본 어긴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거듭나는 그것이 말로 그리스도의 할례요 마음의 할례요 진짜 할례라는 것이 바울의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칭찬받는다고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다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요즘 시끄러운 교회 세습 문제, 교회 돈 문제, 교회에서 팝을 만드는 문제, 교회가 싸우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이 뭐라고 하면서 온갖 말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음란한 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 덕이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예수 믿어야 됩니다. 같이 교회 가시죠. 그리고 어머니가 생색하면서 정색하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들한테 봐라. 우리 앞집에 있는 저 앞집 들어간 입구에 보면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교회 문표가 붙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노상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웃하고 관계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교회 가겠느냐? 내 앞에서 다시는 교회 가자는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보십시오. 각 교회마다 이 문 옆에다는 조그마한 문표 붙여줍니다. 그죠? 그 붙여놓습니다. 문 옆에 붙여. 그럼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붙여놓은 사람들 중에 이웃과 이웃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분표가 붙어 있더래요. 제가 어느 교회라고 붙어 있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요. 몇 년 전 통계에 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고 TV,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독일에 갔던 어느 목사님은 한국 갔다 온 독일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한국에 갔더니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모든 걸 자랑하고 뭐 하지만 너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신을 깨알지 못하고 남들을 쉽게 정죄하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해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해 주신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나 참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우리 삶에서 날마다 본 어긴 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모릅니다. 마지막에 가면 모릅니다. 성경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똑같이 했다는데 왜 양은 인정하시는데 왜 염소는 인정하지 않는가? 저는 한 주간 동안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에 보니까 항상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점핑 고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고트가 이 염소가 바짝 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항상 뛰어서 어떤 것이 그냥 올라갑니다. 이런 상에도 올라가고 다른 낙이나 노새 같은 데 등에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아, 이 염소는 올라가기는 좋아하니까 교만해서 안 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양은 인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염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양은 우편에 염소는 왼편이라는 거죠. 양은 올라가는 게 없어요. 양은 어쨌거나 우리가 저기 여름에 나는 것처럼 털 깎을 때도 잠잠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살자에 끌려갈 때도 죽을 줄 알면서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염소는요 그냥 방방 뛰어. 그냥 염소는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해가 뜁니다. 그리고 뛰면서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남으니까 뭐 상관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구나. 저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어느 교회 나오고 뭐 하고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삶입니까? 라는 거죠. 바른 삶입니까? 나는 모태교인입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입니다. 내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님 되십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20년 동안 했습니다. 내가 성가대를 30년 했습니다. So what?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습니까? 그런 걸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도 구원 받는데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게 아니면요 누구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때 나는 못했고 못했는데 당당하게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라는 거죠. 그때 가서 때를 불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는데 주님께서 모른다 하면 끝입니다. 그죠? 마지막에 양이 될지 마지막에 염소 될지 두렵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동족들이 겁주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위협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이 그런 말 듣고 찔려서 마음에 도전받고 바뀌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희도 제가 겁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겁주려고 하신 건 아니죠. 너희가 이거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에 낭패당한다.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외적인 표식, 거기에 타이틀이든 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 이 순간 그래, 네가 참 예수가 있구나. 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것이 인정되면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애들이고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똑같은 모습이라면 영적인 애들은 애들을 취급해 드는 거죠. 애 보고 어른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모두 있고 모두 다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것이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큰 낭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 선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는 어떤 것인지 간에 거듭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번호게 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Everyday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구원이 완성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늘 칭찬받는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